기도로 인사합니다. 평생토록 예배 성공합시다. 예, 평생토록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안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은총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의 약속을 순종하는 자마에다 축복을 하시길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뺏어 싸우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사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헛수고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일생일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과 축복과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목구비를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 특별히 이 우리 자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에 관한 얘기인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사 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없는 황량한 그 사막을 능히 성공적으로 광야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400년 동안 노예 출신이었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이 대항할 수 없는 정예 군대를 가진 가나안 땅 족속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아무 전투 연습도 훈련도 없는 무능한 그 사람들이 유능한 정예 부대를 가진 그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완벽히 각각 갖춰진 그 강대국들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각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대로 각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종하는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사불란한 신앙의 체계를 구축하면 다시 하나님이 평화를 쫙 주시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지도자가 없어서 엉망이 되고 혼란스럽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두가 혼란 속에 빠졌을 때에 다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고통을 주다가 또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을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정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생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시대 환경에 그 운명이 시대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시대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그 혹독한 독재 정권 밑에서 고통당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류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슬람 신앙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그 분위기에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출생했을 때 그 해당된 시대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출생하는 세 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태어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엘가나의 아내가 두 명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인데 분인나는 아이를 슬슬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분인나의 몸에서 났어요? 한나의 몸에서 났어요? 한나의 몸에서 났죠? 그런데 한나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하나님이 태물을 여셔서 낳게 하셨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이 그 태물을 여셨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대문을 여시면 낳고 닫으시면 못 낳았어요. 이 사무엘은 한나를 하나님이 불임 임신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뭐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엘가나의 그 부인, 작은 부인이라고 치십시다. 그 작은 부인도 애는 작은 부인,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 나는 지금 아이를 잘 낳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고 망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는데도 망했다고 하면 노력은 다 한 겁니다. 왜?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네. 근데 이 분인나는 자기 실력으로 애를 잘 낳는 줄 알고, 그렇게 한나를 구박을 합니다. 예. 네. 갖다나 자식이 없어서 슬픈 사람인데, 거기다가 구박하고 핍박하고, 약 올리고, 고통 주고,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고, 예. 네. 불가능한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불가능해요. 누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대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취직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학교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엔 무슨 문? 천국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출생부터 천국 가기까지 한 단계 모든 열려야 될 모든 문들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출생부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예수로 가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모든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천국 문도 열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모든 열어야 될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어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됐든 간에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잘못이냐, 이거를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제일 첫 번째,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첫 번째 요구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문제가 터지나 안 터지나.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번번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진 다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 기도도 대충 형식적인 마음에 없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한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 말도 못해요.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실은요, 우리 그 기도자 7천 책을 쓰신 최남수 목사님 있잖아요. 참 제가 그분 존경합니다. 그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주기적으로 재물기도가 뭐냐면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 사역자는 물론이고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밤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완전히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야, 난 그분 얘기 듣고요. 전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제물 기도. 나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슬퍼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셨어요?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한나는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는 이 세 가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가 아니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너 이 아이를 네가 맡아서 키워줘라.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희생을 하셔야 돼요. 희생을 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산정인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 유기준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아주 술 주정뱅이고 개망난이었었는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후에 그 가족을 다 포양하고 교회를 지키고 공산당이 교회를 공장으로 쓰려고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장으로 쓰냐고 그거 막다가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희생했더니 6남 2녀 8남매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국무 딸들 중에는 국무총리 이한빈 국무총리 부인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시카고의 어느 대학교 의대 교수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분요 시카고에. 네. 자녀들이요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몰라. 그 아버지는 어릴 때 그 아이들이 팔남에 어릴 때 순교당했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팔남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컴퓨터 들어서 한번 쳐보세요. 그 이름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놓는지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여러 부모님의 희생은요 그 자녀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가 상상 못하는 축복의 열매가 세계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놀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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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토리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꼭 뭐 주회종 시킨다, 목사 시킨다 그런 것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런 것만 바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예.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맡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세요. 얘를 신앙훈련을 잘 시켜주세요. 갖다 맡깁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젖을 늦게 뗐다고 그래요. 다섯 살 때 젖을 뗐다고 그래요. 그러면 맥시멈을 잡아서 6살짜리라고 치십시다. 6살짜리를 제사장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얼마나 훌륭하냐고 하면 그 엘리 목사님은 진짜 창피해. 내가 지금 설명하기가 창피해. 네? 설명하기가 창피해. 아주 엉망진창인 목사님이야. 집사만도 못해. 네? 평신도 만도 못해. 목사가 평신도 만도 못해. 글쎄요. 엉망진창이라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어. 엘리 자식이 둘인데 그것도 이제 목사야. 또 둘 다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헌금 빙땅하고 헌금 올라오면 이거 다 같이 집어넣는 거야. 헌금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아주 끝에까지 간 거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사님을 부르기조차 싫겠죠? 목사님은 부르기도 싫겠죠. 쳐다보기도 싫고 당장 그런 목사님들은 당장 교회 다 나갈걸? 다 나갈걸? 근데 나가니커녕 한나는 그분께 자식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암만 타락했든 어쨌든 따뜻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깍듯하게. 자기는 사무엘한테 뭐 똑바로 가르쳤겠죠. 엘리 제사장이. 예, 뭐 자기가 목사니까 너 도둑질해라. 뭐 비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 했겠어요? 똑바로 가르쳤지? 가르쳤지만 자기는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해. 그 사무엘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성전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나와. 성전 안에서 자는 거야. 그 궤가 성전 제단에서 자는 거야. 자기 제단에서 자는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안방에 가서 누웠더라 이렇게 나와. 안방이라는 말은 아니야.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래. 목사님은 집에서 뭐 새벽기도 다 한다고 펑펑 자고 그 어린 것은 말이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목사님은 가르쳐준 대로 자기는 전화 안 하고 가르침 받은 얘는 제단을 안 떠나고 여기서 자는 거야. 밤에도. 여러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도 여러 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나오겠다는 말이 아니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어. 목사가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어. 기도 안 하는 건 양반이고 타락할 수도 있어. 근데도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깍듯하게 섬길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까? 예? 아니 목사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가 혼자 오해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목사님은 잘못도 없는데 혼자 시험 드는 판인데 목사가 진짜 잘못해봐. 아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다니면서 둘이서 얘기한 게 있어. 야 진짜 오해니까 할렐루야지. 내가 진짜 그거 잘못했어 봐.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창피찬란하냐. 오해니까 할렐루야지. 진짜 내가 그 오해처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봐라. 그럼 얼마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목선으로 타냐.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무엘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네,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빠짐이 없어.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여기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일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야.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야. 성경 구절 아예 좀 띄워주시죠. 성경 구절 아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성경 구절을. 사무엘상. 요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온 말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의도로 너희를 가리켜 줄 것인지.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은 이미 자신이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가르쳐주고 엘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기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로 본인은 계속 기도 생활을 해요. 계속 기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인데 그가 얼마나, 그 엘리제 사장이 엉터리 목사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목사예요. 그 목사를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에 순종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를 증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물거품 되는 거. 그렇게 노력했는데 헛수고야. 네. 그렇게 노력했는데 헛수고하는 거야. 이것 좀 속상한 거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 중심의 삶. 다음 성경 구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거 아닌데. 읽고 보니까 아니네. 아니, 이거 아니고. 7장. 7장 13절이에요. 7장 13절. 그 7절 내가 7절 잘못 썼나 봐. 그죠? 예, 7장 사무엘상 7장 13절. 미안해요. 내가 글자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예, 내가 글자를 잘못 썼나 봐. 사무엘상 7장 13절.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예. 그러면 맞아. 7장 13절 맞아. 7장 13절. 이 컴퓨터가 저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자, 그 찾아보자. 읽어봅시다. 예. 사무엘상 7장, 7장 13절. 저 컴퓨터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13절 14절이 바뀌었네 보니까. 13절이 저기 14절을 띄웠는데 13절 띄웠는데 좀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막으시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에 쳐들어오질 못했어. 누구?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니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니까, 사무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나라를 막아주셔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 전쟁이 안 일어났어.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 못 쏴! 쏘면 지벌이 떨어지는 줄로 믿어, 나는. 빵! 쏘면 빵! 갖다 뿅! 융턴해서 그냥 김정은 머리통 위에 떨어질지 몰라. 예. 아, 불가능할 거 없어요. 왜? 컴퓨터로 조작을 잘못하면 지 머리를 쏠 수 있거든, 이게. 예. 컴퓨터 잘못하면, 예, 이거 잘못, 이게 뭐, 알파벳 하나만 틀리면, 아, 하나만 틀리면 이것이 뿅! 갔다 이렇게 오는 거야. 궤도 수정해. 왜 요새는 미사일이 지 멋대로 쫓아갑니다, 이게. 예, 지금 이게 입력시킨 대로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예. 쏘라면 쏘라 우려. 지 머리가 날아갈 거니까. 예. 문제는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독립전쟁,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밑에 그 지휘관이 하나 와서 카카카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자, 이 바쁘고 심각한데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가끔 있어. 내가 보면 이게 상황 판단. 카카, 남북의 리 장군, 남군의 리 장군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카카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남군 북군 남북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나 같았으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내 편 들지 그 편 들가냐?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 갔다 할 사람들 그랬잖아요. 근데 암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이고 손해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좋을 때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나쁘고 힘들 때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링거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사멜이 태어날 그 상황 속에서 사멜이 맡겨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포함해서 진짜 타락한 사람이야. 타락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깍듯하게 주의 종 대접하고 거기다가 맡겨. 참나요. 훌륭한 여자예요. 훌륭한 여자.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런 사람을 구해야 돼. 아,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정말 훌륭해. 정말 훌륭해. 믿음도 없는 남편 앞에서 맨날 교회 흉보는 여자들. 세상만큼 없지. 근데 다른 데 가면 있어요. 그러니 그 남편이 전도가 되겠어요? 맨날 시험 들어 집에 가서 맨날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는데 아 그 남편이 그 전도가 되겠냐고. 응. 안 해봤어? 여기는 안 해봤구나. 교회 중심은 결국 하나님 중심을 삶을 말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요. 완벽하게 키우고 싶지만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부부도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여건과 형편이 여건 형편을 핑계대긴 되지만 비겁하게 핑계대긴 하지만 완벽하게 못 시켰어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이민생활 이상으로 바빴어요. 그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냐고 하면 저희 가정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것밖에 몰랐어. 네? 회사 가고 교회 가정. 그래서 집에서 얘기하면 딸 교회 뭐 봉사할 얘기 무슨 뭐 할 얘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목사님 비판하고 목사님 교회 흉보는 게 아니라 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뭐 딸 우리 그 삶의 목적이 꼭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랬어요. 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삶의 내용이 우리 집의 컬처가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컬처가 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었어. 그리고 뭐 제가 개인 간증 덜어도 했지만 참 희생 많이 했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그게 샘플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희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상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를 대충 감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살아보고 목회하면서 내려진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 관계가 어떻었느냐를 이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완벽하게 티칭을 못합니다. 완벽하게 티칭할 수는 없습니다. 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느냐.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는 주의 관계로 나타나고 교회에 대한 관계로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야. 자식은 상급이라는 거야. 예. 상급이라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출생의 의미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두 번째, 국가적으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지도자가 되죠, 이제. 영적 지도자가. 뭡니까? 세 번째,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출생하면 분명히 가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국가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걔가. 그리고 시대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시대는 뭡니까? 세계적이죠. 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적인 계획을 갖고서 그 아이를 출생시킨다는 거야. 예? 그 그림을 가지고, 세계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한 영혼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걸 염두에 두고, 먼저 부모님이 기도하고, 철이 나면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가, 당장 학교에 가고 안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전이. 여러분, 그,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그 나무에 별명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나무에. grandson. 손자나무야. 왜 손자나무냐고 하면, 올리브 나무는 암만 빨라야 40년 되어야 열매 맺힙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심은, 올리브 열매를 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겁니다. 증조 저 위에, 난 저 총수를 잘 몰라도 3대 독자가 돼서 좌우지간 그 증조 할아버지에서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심은 아들 때는 못 따먹습니다. 손자 때 알아야 따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올리브 나무들은 미니멈 50년 아니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1000년 되어도 왕성이 열매 맺힙니다. 비실비실 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돼도 왕성이 열매 맺혀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별명이 손자 나무인데 지금도 미니멈 40년 후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3세대는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3대가 내려가게 하셔야 돼요. 어디에? 손자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내 믿음, 내 아들 믿음, 내 손자 믿음까지 3대는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100년은 우리가 껐다 없습니다. 100년은 예. 여러분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제가 안타까운 거 이겁니다. 뭐 자식을 못 낳는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 자식이 잘 이제 임신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 자식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비즈니스 주세요. 비즈니스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해. 뭐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 막 기도해서 아니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 비즈니스 딱 주셨어. 그 다음에 기도 안 해. 하나님 나 짭 주세요. 짭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용케 좋은 회사에 딱 짭이 돼서 딱 짭이 됐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기도 안 해.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 받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자식 태어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비즈니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즈니스. 그럼 비즈니스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넥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축복 받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평생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비즈니스 주시면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인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주시면 이비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경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해서 주면 땡. 그러죠. 축복 받고 나서 신앙이 타락합니다. 직장 달라고 해서 직장 줬더니 직장 받고 나서 신앙성을 엉망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달라고 해서 비즈니스 준 다음에 비즈니스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 준 다음에 신앙성 엉망으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지 말이에요. 자식 달라고 해서 자식 줬더니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없는 분에게는 우리 자녀를 주셨으면 좋은데, 자녀 주시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근데 자식이 났어요. 그 자식이 속세기 시작해보세요. 그 자식이 속세기 시작해보세요. 이건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예? 비즈니스 하러서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즈니스 주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즈니스가. 이거 관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통 머리 아픈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셔야 돼요. 미니멈 100년을 내다보셔야 돼요. 손자 때까지는 책임지셔야 돼요. 손자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손자애들이 저한테 와서 무릎에 앉아서 기도받잖아요. 그 걔들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줍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징기스칸도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잔 낙스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요한 웨슬레도 칼빈도 다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린 애기였었습니다. 다 어린 애기였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참 우리 식구끼리 있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지웅 목사 젖을 먹이면서 그때 우유를 먹였어요. 맨날 이제 바쁘니까. 우유를 먹이면서 자기 무슨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뭐라고 나냐면 뭐라고 우유병을 물리면서 하나님 요새 참종이 없대는데 이 아이가 참종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고 불쑥 그 얘기가 튀어나간 거예요. 참종이 되게 해주세요. 네. 아마 가짜는 아닌 것 같죠? 뭐 얼마나 훌륭하는 두 번째 문제고 가짜냐 진짜가 더 중요하지 뭐. 네. 여러분요. 여러분도 저도 영웅호걸도 다 어린 애기였었어요. 어린 애기였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에 가는 중에 오스트리아도 들렸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아닙니다. 히틀러는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바람둥이 엄마,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구박받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렇게 나쁜 히틀러가 된 거예요. 똑같은 해에, 1년 차이다. 히틀러는 1889년 4월생이고, 아이젠하우는 1890년 10월생입니다. 거의 동갑이죠? 근데 2차 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켰는데, 2차 대전을 클로징, 끝나게 무슨 아이젠하우가 끝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납니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우가 만납니다. 동갑내기입니다.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는 텍사스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틀러는 엉망진창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는 용도로 쓰임받았어요. 다 두 사람이 1889년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건가?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농사, 자식 농사가 최고의 중요한 농사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다 실패하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농만 잘 지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예,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누구예요? 나이로 말하면 어린 사람일 거예요. 어린 사람일 거예요. 애기일 거예요. 그 애기지만 어린 사람이 하나는 그 사람을 쓰셔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바로 앞에 할까? 21절. 나의 심은 가지, 나의 손으로 만든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숨겨지면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영접하고 얼마든지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보시죠? 기도하는 거 보시죠? 방언 기도하는 거 보시죠? 애들이요? 초등학교 애들이? 예? 그 마음에 예수가 숨겨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로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라는 아이가 예수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음악은 좀 낮춰주세요. 예, 구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 어린이날 기념 전국 글짓기 대회 나가서 예, 1등한 작품입니다. 예, 구로동에 가면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벌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칸칸이 나와서 그야말로 큰 박스, 방 하나가 큰 박스만 해서 사실 어른 혼자도 발 못 펴고 누워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식구가 사는데 엄마는 맨날 술집 가서 자고 오고 맨날 술 퍼마시고 속상해서 죽자고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런 어린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런 어린이를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아침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어린이를 어떻게 삶의 비전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심겨지니까 예수님이 심겨지니까 최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고 최고 찬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저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앞으로 예수님 심겨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의 길을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몇 년 전 일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를 심어주는 거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를 심어주는 게 뭡니까? 기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예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집니다. 예수가 심어졌을 때 그 가정이 비전이 있는 가정, 그 나라가 비전이 있는 나라, 그 시대가 비전이 있는 나라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던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어린아이였었습니다. 다 어린아이였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아이로 하여금 전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전 인류를 살릴 수도 있고 전 인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또한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먼저 신앙생활 모범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상급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